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리고 어제부터 빌립이 했던 두 번째 사역,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던 내용이라면 오늘 읽은 29절부터 35절까지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와요. 29절을 보셔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지금도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섬기다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역의 새로운 사역의 첫 출발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아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했으니까 30절에 보면 빌립이 가까이 나아갔다 이러면 되겠죠. 근데 빌립은 가까이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했던 모습을 보시면 30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에서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도 있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미적미적거리다가 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레를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 멀리 있어서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필립이 이렇게 보고 알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가라 했을 때에 주님 내가 꼭 이방인한테 가야 됩니까? 이 광야까지 왔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여지껏과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지껏 생활해왔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31절에 보면 이 질문을 들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실 이 31절은 제가 이 구절들 29절부터 오늘 말씀 읽으면서 목회자로서는 제일 독특하게 보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 궁금해도 아무한테나 함부로 이렇게 술에 올라타라고 해서 아무나 집안에 들여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가리킬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는 것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달라 하고서는 빌립을 수레에 청해서 같이 앉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순종하는 반응. 두 번째는 뭉기적거리는 반응. 세 번째는 무슨 예수님 믿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와요. 하지만 반응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상관없이 이 세부리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기왕에 예수님을 따를 것 같으면 지금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습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도 준비를 시키셨지만 빌립도 인도해 주셨지만 그의 말을 들어야 될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도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귀한 준비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참 원래 정상적으로 보자면 저 가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면 네 갈 길이나 가라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이의 대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32절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 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도살당하는 그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그리고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이렇게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자기를 그렇게 가리킨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사의 대화를 보시면 참 어찌 보면 지금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감사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편으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겁니다. 이사야 말씀은 읽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허탕을 치고 있는 제대로 된 곳을 가지 못하는 앞에 나왔던 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빌립을 보내주시고 네가 듣고 있는 것, 네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네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거 말고 네가 들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가 기울였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사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빌립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구약 말씀이었죠. 신약 말씀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작 구약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었는데 빌립이 이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이사야 말씀이 어떤 것이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를 잘 설명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복음에게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구약을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구약 가리키는 구약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 가끔 구약을 강조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처럼 한다고요. 시편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했다. 그럼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 본문 자체로만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를 읽고 잘 해석을 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갔다가 하버드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저희 종교학과 선배 집에 가서 하루 잔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서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히브리어 조교도 하고 열심히 히브리어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버드 대학에 와서 구약학 박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정도로 공부하는 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구약학 박사하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유대인들이다. 걔네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이야기하던 애들인지라 딱 학교에 들어오면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잘 외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히브리어를 구약성경으로 그냥 잘 외우고 있으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을 잘 외워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구약성경을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사야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똑같은 지경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빌립이 그와 같이 어찌 보면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똑바로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미 뭐 본문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중간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32절부터 보면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막상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가서 말씀을 가리켜라, 세례를 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실까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빌립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기를 원하시는가, 굳이 그걸 막 다 설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의 향기를 나타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게도 빌립은 예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할 때와 사마리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와 지금 사역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온전하게 순종했고 지금도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세상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과거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운,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냥 여지껏 해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빌립의 내용을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넘어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는데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만난 거였거든요. 묻습니다. 나를 왜 불렀느냐?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전에는 늘 복음만 전했는데 고넬료한테는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합니다. 굳이 이 사람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주저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보여준 모습은 일정 부분은 사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생활하면서 내가 넉넉하건 아니면 넉넉하지 못하건, 내가 연약하건 아니면 건강하건, 내가 형통하건 아니면 고난 중에 있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고 애썼던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참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빌립 집사님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과정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실제로 무언가를 감당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빌립 집사님이 충성했던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도 다 집사 빌립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 헛되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